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24, verses 25 to 27. Then he said unto them, O fool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Ought not Christ to have suffered these things and to enter into his glory? And beginning at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ounded un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희들에게 전해진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저희에게는 구원을 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의 딱 한 가지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저희가 책으로는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6권의 각 권들의 책이 있고 그것을 다 한 권으로 모은 것이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즉 66권이라는 서로 다른 성경책이 있는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 모든 66권의 서로 다른 책들이 단 한 가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각종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서신서들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분량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길고 권수도 39권으로 신약 성경 27권보다 권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접해보면 구약 성경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한글하고는 많이 다른 히브리 사람들의 말과 그린 히브리어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그 번역을 했지만
번역을 했어도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사실 히브리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한국 문화랑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문화, 이런 거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도 잘 이해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3000년, 4000년 이렇게 오래된 세월 동안 이게 성경이 기록된 후에 전수에 내려오져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갭을,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 옛날에 한자 다 배워보셨죠?
예.
네, 그 한자로 된 문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구약만 가르치죠. 신약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구약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진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속에 나타나는 그 가장 귀한 그 말씀 누구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무리 구약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와 같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펴볼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약 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언된 그리스도. 둘째, 예시된 그리스도. 셋째, 경험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속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예시된 그리스도, 경험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거리는 약 25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걸어서 다 학교에 가보셨을 겁니다. 십리가 한 4km라고 하니까 25리라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네, 10km 또 뭐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날 무슨 일이 일었냐 하면 바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즉 사흘 후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사람의
부활하신 몸을 입고 찾아온 그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그 빈 무덤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좌절, 실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완전히 그 소망이 산산조각 부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19절에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뇨? 신기하게도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분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그거를 직접 물어보셨고 그게 무슨 일이냐 직접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 뒤에 숨겨진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아직도 자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 남자들 또 여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마리아와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무덤에 갔지만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르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것이라는 건 이미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예언이 있었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믿음이 약하여졌거나 거의 없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봐라 내가 여기에 너희 눈앞에 서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 아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증거를 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서 계신 부활의 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으면 바로 그냥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시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면서 성경의 진리를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성경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버리십니까? 네.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번씩 찾아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목사님들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 회중 가운데 더 지혜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정황상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또 그런 걸 느끼실 때도 있죠. 바로 이 제자들의 성경 교사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는 아직 성령님이 아니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게 다 나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이에요. 오늘 놀랍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성경 본문의 예언들을 가르쳐 주셨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 이 부분에서는 아마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약속이 적혀진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책 창세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마 이게 왜 나에 관한 것인지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건 신명기 18장 15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가서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걸 믿을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10절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여인들이 슬픔 속에 울었던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고 그 죽은 장자와 같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시편 22편, 시편 110편, 시편 40편 이런 곳에는 그 찬송시에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기업무를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잃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귀한 자손을 낳아 그 자손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책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예언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책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예시가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구약 성경에는 단순히 그 예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했을 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그림은 없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까? 이 목사님 그러시겠죠. 모세가 지은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다섯 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27장부터 38장 그 정도까지 거기에 성막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묘사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뭐 그 장막, 그 휘장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성막에 있는 증거궤와 언약궤와 성막에 놓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단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거를 다 색깔과 재료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그 제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그것들을 올리는 그 묘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글로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렇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왜 피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러한 그림들을 이 두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주고 있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건 자 이것 봐라. 출애굽기 28장에 봐봐. 여기에 제사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구약의 예식들은 바로 완전한 제사, 내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질 그 나무 위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이란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 제물의 피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는지를 그 생생한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이렇게 말로 그리고 그림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셨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끔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거를 본인이 타는 거 좋죠. 하지만 또 그걸 직접 운전해 보는 거, 그건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아 누구 아무개 아무개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 하나님을 믿어서 죄의 사슬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놀라게 변화를 받았다 하더라. 듣는 거 좋죠. 듣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게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받고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흉내만 낼 뿐이죠. 은혜 받은 자처럼. 어르신들도 수련회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 사경에 가보셨죠. 거기 사경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 사람들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냥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은혜 받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지만 눈물 나는 것처럼 정말 울고 있지 않지만 우는 것처럼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을 보시면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감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 마음에 큰 감동과 큰 기쁨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서가 아니라, 꼭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을 띄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거를 직접, 그분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이게 나에게 대한 말씀이야 하면서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봐라 내 못자국을, 내 창자국을 내 허리에서 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친히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불신이 있으십니까? 당장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무수한 날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고통이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이 믿음으로 날마다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이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할 때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